우리가 상고할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eremiah chapter 29 verse 10 through 13.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과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김한영 전도사를 통해서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 헌신하던 원희라 자매 기억나시죠? 예, 뒤에서 통역하고 청년부 사역했던 원희라 자매가 한국에 있는데 아마 어디 통역을 뽑는 데 응모를 했나 봐요. 지원을 했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 온 분들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 왔답니다. 어떤 무역회사 안에서 어떤 뭐 국제 무슨 학술대회 이런 데서 동시 통역했던 분들이 와서 인터뷰 때 막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답니다. 아, 나는 어떤 학술대회에서 동시 통역을 했습니다. 아, 나는 어떤 큰 무역회사에서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우리 원희라 자매가 아주 방긋방긋 웃으면서 신이나 사는 얘기가 저는 미국에서 털산인젤 침략에서 설교 통역했습니다. 눈을 그냥 방긋방긋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뽑혔답니다. 너무 당당해가지고 뽑는 분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당당하니까 뽑았대요. 주님을 믿으시면서 이렇게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여러분 성가대가 있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한 거예요. 내가 찬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가대가 대표로 한 거예요. 나를 대리해서 대표로. 그러나 그 찬양은 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겁고 기쁜 신앙의 삶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는 기쁘기 때문에 와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은혜의 잔이 넘침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드리는 것이 오늘의 부활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의 경배를 드려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간결함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순수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바람과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애인을 둔 사람은 참 좋겠어요. 어디 있어요 애인? 안 보이네. 어디 갔냐? 저 뒤에 있구나. 예, 사실은 저 애인이 저한테 자랑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기도 하고 또 모르시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더욱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죄를 짓는 바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끌려가게 됨을 끌려가고 또 끌려가게 됨을 예언받으며 무려 70년의 세월을 그 바벨론에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저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망당했는고 하니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린다 했는데요.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예레미야 25장부터 한 30장 넘어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옷을 벗어라. 그리고 뛰어라. 뛰면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장난기가 참 많으신 분 같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벌거벗겨 자신의 종을 뛰게 하면서 사람들의 시야가 그때 시선이 집중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그를 통해 전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 되겠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또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종을 그렇게 벌거벗겨 뛰면서까지 예언을 시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는 동안 네가 우리를 젖된 어린아이로 아느냐 하면서 같은 선지자 그룹들에게, 제사장 그룹들에게 두들겨 맞고, 그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레미야였던 것을 봅니다. 벌거벗고 뛰면서 예언을 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예언을 하는데도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이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직자들이고 종이라는 자들이 먼저 아니다 아니다 평안할 거다, 괜찮을 거다, 이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하다라고 하셨고, 그 교만한 죄는 참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그런 무서운 죄가 되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말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둘째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거기서 자행되는 우상이 뭐였냐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 아주 음란하고 음흉하고 섹슈얼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을 섬기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좋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너무 좋구나,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갑니다. 화려합니다. 아주 음란합니다. 그리고 더 언급이 된, 더 잔인한 것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게 하면서 자신의 큰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태워 죽이면서까지 신에게 정성을 바침내 하고 복을 구하는 이런 아비규환의 일들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곳에서 이런 우상숭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만연히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 믿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근처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뭐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야 저들도 저런 강대국이 될 것 같고 뭐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쳐놓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하며 예레미야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권면합니다.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그러나 어느 때가 지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넘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결국 이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당에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 산 뒤에 다시 해방시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과정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못을 박고 계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70년 만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저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딜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정말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놓아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들이 그 되돌려 오는 가운데 성전을 향해 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70년이라는 이것을 조금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69년도 아니고 71년도 아니고 말씀하신 70년 만에 하나님은 정말 그 첫 번째 끌려간 사람들로 해서 계산해서 70년이 차는 해 정말 돌려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7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믿고 따라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감을 얻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참 이와 비슷한 그런 일을 계획하시고 실제로 이루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그런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출애굽기는 430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실까? 430년 후에 이렇게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실까?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400년인과 430년의 차이는 요즘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갔지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것이 한 30년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400년 이것을 도합해서 430년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400년은 요셉 이후에 그 70인의 이스라엘인들이 들어와서 산 세월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또 골몰해 갖고 설교 못 따라오고 막 고민하고 계산하고 적고 이럴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즘 뭐 그냥 폰 꺼내놓고 막 조사하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요셉이 들어간 세월부터는 430년, 요셉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로만 보면 400년 이렇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더 중요한 본질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수많은 민족이 거기에 운집해 있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데 70년의 세월을 딱 맞춰서 끌려가고 나서 해방돼서 돌아오고 정말 한 나라에 한 집안이 들어가서 400년이 딱 돼서 나올 수 있는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과 이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0년이나 400년이라는 숫자 우리가 너무 얽매일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인류의 역사에 아니 온 우주 만물에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잡혀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인생을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열매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되돌아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께서도 분명히 본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증거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주님을 찾습니까? 근심과 걱정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구원의 투구.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고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눈을 뜨면 뭐라고 찬양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집도 절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자기가 사랑했고 충성했던 자기의 장인이요 왕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자기 하나님 삼지 않고 뭐라 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시작하면서 그런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예, 거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는 그 멋있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주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되지 않으면 어느덧 사단이 또 죽을 것 같은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시작과 나중이신데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신데 누가 그분의 뜻을 바꾸며 누가 그분의 뜻을 방해하며 누가 그분의 뜻과 딜을 하려고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고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는 겁니다. 물이 있으라면 물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것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요 가장 멋있는 인생이요 가장 복 있는 인생이요 가장 정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이 뜻을 그르치려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 한두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자꾸 하시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전에서죠. 성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2년만 있으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 했다고요? 자기 길을 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한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언하러 왔다가 한 말도 못하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목에 멍에를 씌우게 하시고 줄을 달아서 정말 그 소가 주인에게 멍에가 씌워지고 줄이 달려서 워 하면 가고 이리 당기면 이리 가고 저리 당기면 저리 가는 멍에를 씌운 소와 같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아예 그렇게 멍에를 씌워서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바벨론에서 잭소리하지 말고 70년 살아라. 거기서 죄값을 치르고 거기서 깨끗해져서 나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누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아이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들로부터 어른까지요. 뭘 좀 잘못했다 그러면요. 변명거리부터 찾습니다. 그건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거예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당신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그러고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핑계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두 단어로 훈계하시면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자꾸 듣기를 원하냐면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잘했군 잘했어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요. 압니다. 세상이 너무 척박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루는 일은 없고 잘하려고 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잘했다고 인정도 못 받고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데 교회 왔는데 목사가 좀 제대로 하시오라고 설교를 하면 그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저 치는 맨날 저래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제가 너무 강했나요?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씌워보낸 멍에를 딱 뺏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깨뜨리고 2년 안에 우리는 해방된다. 하나님이 돌려보낸다. 회복시킨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희쭈그리하니 와가지고 그냥 70년 가서 사르래. 찍소리하지 말고 사르래. 거기서 회개하고 반성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거기 가서 오래. 집도절도 다 뺏기고 남의 나라를 끌려가서 종살이 70년 하라는 그런 어떤 그냥 사람의 얘기와 그런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그냥 멍에를 뺏어가지고 땅바닥에다 깨뜨리면서 아니다 2년 만에 나 선지자인 거 알지? 2년 만에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신다. 사람들이 어느 말을 듣고 박수를 쳤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더 환호를 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겼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극에 약합니다. 자극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환경이잖아요.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였어요. 해방된 데잖아요. 빼앗긴 나라를 다시 돌려받는 데잖아요. 빼앗겼던 나의 가족이 친구가 돌아온 데잖아요.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전기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뛰어난 백성이 다시 된 데잖아요.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였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다 뺏기고 끌려가고 하나님이 벌을 주네만 해 이런 소리만 듣다가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였어요. 얼마나 이루길 원했던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저 어디로 유학을 가신다는 분이 털사를 지나면서 나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몇몇 분들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참 그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각 교회의 교인들 몇몇 분들이 모여서 그분에게 안수받으면서 예언을 들은 걸로 아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는 핏값 주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 오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찾아 헤매는 그런 함정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예레미야도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찍소리 못하고 자기 왔던 길로 갔어요. 듣고 싶은 얘기,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 수도 있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챙겨주신 금가락지, 금반지 빼다가 녹여서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소를 신상처럼 만들어가지고는 이것이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며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맛있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니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중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소중한 진리의 근본되는 십계명을 저들이 받으려다 받지 못하는 그런 증거를 받고 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성경 66권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생각나게도 하신다고 했어요. 왜 남을 의지하고 그렇게 삽니까? 은사는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상호 도모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아무한테나 이렇게 내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돌려 얘기하면 왜 저런 얘기할까 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털사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클라마 시리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이미. 심지어 어느 목사님도 넘어가서 간증하고 다닌대요. 근데 우리 털사는요, 이상하게 저한테는 그런 정보가 빨리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딱 전화해갖고, 목사님 구역에 오늘 어떤 사람이 뭐 들어와서 간증한대요. 못 모르고 초대한답니다. 그래요, 목사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슨 추수꾼이니 뭐니. 참 뭐 별의별 사람들이 이 조그만 도시까지 와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하는데,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기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회자들을 비판하거나 세상을 비판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건들면서 뭔가 역사를 일으켜야 될 것 같고 개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개혁해야죠. 잘못된 거 바꿔야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분들의 방식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니아가 멋있었습니다. 박력이 있었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를 뭐하지 아니하셨거늘,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말씀을 전하면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어느 때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혼자 신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가다 보면 말씀에 부딪혀서 소름이 돋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전하지 마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내 열정, 내 욕구가 성령 충만함과 100%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동쪽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려 가고 신나서 준비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인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은 절대로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에 그를 부르지요. 그래서 방향을 수정하여 그 즉시 전도의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 나갑니다. 동쪽으로 가려다 북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고 열정도 있고 반응도 좋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정말 죽어도 싫어도 정말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죽도록 싫었어도 그래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이었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나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받는 거 그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고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죠? 풍랑을 일으키시고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셔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닐 수 있는 믿음의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기 싫다고 해놓고 하면 그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고까지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좋은 얘기 듣고 인정받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 좋겠지만 그러나 진심과 전심을 다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들을 통하여 듣고 싶은 얘기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데 부지런을 떤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절대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헌신을 등한시하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입은 그 교회 안에서 이 지역교회 로컬처치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이거든요. 그 안에서 성장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지 어디 더 좋은 데 없는가 해서 누가 예언을 하네 누가 나에게 마음이 맞네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그런 모임에 가고 그런 모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분은 그 교회에서 진정한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면서 상호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여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서로 상합하여 자라가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서로 연합하여 자라가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은 능력을 받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다른 방법과 분위기를 통하여 근본적이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모든 만유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 계셨지만 그 빈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비피할 것도 햇빛을 피할 것도 없는 곳이지만 주님이 그 빈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고을 사람들이 생업을 그 자리에서 내려두고 주님께로 달려나가 어린애부터 여인으로부터 노인과 장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이후에 일어난 오병의 역사를 통해 장정만 5천명이 먹고도 12강주의 음식이 남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빈들에 계시지만 개의치 않고 가서 주님을 배웁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 어떤 방법과 어떤 인위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가 비록 빈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내보기에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헌신을 하고 그곳에서 청춘을 불살라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30대, 40대, 이제 50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후회 없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춘을 이곳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군요. 청춘아 돌려다오. 헛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 혼자 있을 때 맨날 그거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가끔 은혜되는 노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뭐 가끔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노래 불러갖고 아이 참.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도행전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어느 것은 하나님 것이고 어느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없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한 걸음과 한숨 조각도 우리의 세포의 한 조각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을 맺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기에도 급하고 시간이 없어요. 때가 악합니다. 급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헌신하기도 바쁜데 자꾸 세상의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해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잘 들으세요.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통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의미를 보면 또 하나의 설계가 나오는데 만유를 통일하신다.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만남,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통일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쑥 빠져서 나는 따로 국밥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낙동강 오리알 하겠습니다. 갑자기 은혜가 됩니까? 왜 눈들이 커집니까?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고 거기서 자라갈 때에 명품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요세미티 공원을 가보십시오.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솜씨인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런 대단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와이 가면 나무 하나가 자랄 때 그 가지가 땅에 들어가서 또 나오고 가지가 땅에 하나 들어가서 또 나오고 해서 한 나무가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면서 자랍니다. 무성한 나무를 이룹니다. 계속 옮겨다니면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오면 그냥 쓰러집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깊이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라가는 은혜, 변화받는 은혜, 열매를 맺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귀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찬란한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더욱더 자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보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400년을 보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70년과 400년을 채운 이후에 저들에게 해방을 주신 이 놀라운 섭리를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처음과 끝이 있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며 되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삶이 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을 통해 가르치심을 받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더욱 이뤄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핏값 주고 세우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부지런히 아름답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제자를 또한 삼을 수 있는 위대한 일들, 주님의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